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영화 1, 2세를 담당하고 섬기고 있는 네, 오은혜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희 부서는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돌쯤까지 네, 엄마, 아빠와 함께 혹은 한 3개월 때부터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부모님과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부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릴 적에 많은 추억들이 있으실 텐데, 어느 더운 여름날 오후에 기억이 있으실까요? 땀에 흠뻑 젖은 옷을 입고 집에 들어가면 엄마 또는 아빠가 이렇게 급하게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하게 샤워를 시켜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곤 했는데요. 그때 부모님의 엄마 또는 아빠의 표정이 떠오르는 분 계실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엄마 표정을 떠올리려고 아무리 기억하려고 애써봐도 엄마 표정이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한 제가 자녀를 이제 낳아서 양육하다 보니까 엄마 표정이 이랬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여름날 오후에 그 아이들의 옷을 보셨어요? 정말 꼬질꼬질하거든요. 뭐 흙먼지가 묻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맛있게 먹던 그 아이스크림이 녹아가지고 묻은 흔적도 있고요. 또 땀에 찌든 얼룩도 있고, 또한 6살, 7살쯤 되면 이제 내가 할 거야, 내가가 막 늘어날 때라서 자기 혼자서 화장실에 가서 정리를 하다가 의도치 않게 묻은 흔적들까지 아이 옷에는 온갖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아이를 보면 부모님들은 어떠실까요? 마치 자기가 그 찝찝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 마냥 느껴져서 얼른 그 아이를 씻겨가지고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더럽고 누추한 영혼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기 원하십니다. 오늘은 그 은혜를 두 가지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스가랴 3장 4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아멘. 네. 이 장면은요, 스가랴 선지자가 꿈을 통해서 본그 환상의 장면들 중에 한 장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법정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여호와 천사 앞에 서 있었고요. 사탄은 그 옆에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고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낯설지는 않으시죠? 익숙한 이름이실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의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아니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법정에서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재건된 성전에서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지내야 할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장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3절을 보시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백성의 대표이며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인 그에게 가당치도 않은 부정한 옷을 입고 지금 사탄에게 고소고발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의 고발을 책망하십니다. 2절인데요. 우리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아멘. 여호와께서, 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즉 구원된 존재로서 이제 더 이상 사탄이 그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게 연결이 되실까요? 이미지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구원된 존재다? 연결이 되시나요? 네, 우리는 타는 불 하면 여러 이미지가 있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타는 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지옥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의미인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타오르는 속에 있던 나무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불에서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그를 구원하였으니 사탄아 내가 너를 더 이상 너가 여호수아를 고소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사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캠핑 가보셨습니까? 네. 캠핑의 꽃은 무엇일까요? 예, 뭐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도 있고요, 다 굽고 나서 밥을 볶을 수도 있고요, 라면을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꽃은 바로 불멍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작년 이맘때쯤에 한번 그 불멍을 한번 경험해 봤었는데 그 장작이 타는 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렇게 타닥타닥 하는데 이때쯤 되면 여러분 길 걸으면 밤에 어떻습니까? 풀벌레 소리가 예술이잖아요. 이 타닥타닥 장작이 타는 소리에 풀벌레의 울음소리까지 함께하며 정말 그 자연이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오케스트라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타는 불, 그 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 새빨갛게 타는 불을 보고 있노라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름답게 타는 불 가운데 있는 장작, 그죠? 불이 붙은 나무를 중간에 꺼내면, 그 불에 그슬린 나무를 꺼내면 그 나무는 사용할 때가 있을까요? 타기 전에 나무는 단단하기도 해서 뭐 건축에 사용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뭐 젓가락을 만들 수도 있고 접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많은 제품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완전히 타버린, 완전히 연소된 나무는 어때요?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너무나도 필요한 수치로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타다만 나무는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짝에도 쓸 때가 없습니다. 사탄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서 아무 쓸모가 없는 자로서 대제사장에 적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탄이 고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4절 내용입니다. 4절,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아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예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씻김을 받아서 의로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존재가요, 여러분 신약에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이야기 나누시고 함께 식사하실 때 그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시는 장이거든요. 그 중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 비유인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돌아온 아들,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인데요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아멘.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12절부터 16절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그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과정을 12절부터 16절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유산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유산을 나누어주는 문화였는데 아들은 지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거죠. 이것은 당시로서는 그 당시 문화로서는 용인될 수 없는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보통 재산을 의미할 때 일반적으로는 우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누가복음 15장 12절에 재산으로 번역한 원어를 살펴보면 비오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오스. 네, 그것은 비오스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이 아버지의 생명 같은 재산을 네, 한순간에 다 팔아가지고요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이 일은 그 고을의 여러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겠죠. 네, 그래서 이 가문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방의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은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계시다시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 재산을 탕진하고 경제가 이렇게 꼰두박질 치면서 수중에 아무런 돈이 무일푼이 되어서 생존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죠. 그는 먹고 살아야 되기에 어떻게 어렵게 일을 구했는데 그 일이 뭐냐면 어느 농가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죠.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 둘째 아들은 그 돼지가 먹는 음식이었던 지엽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네,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줄인 배를 움켜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가 하루하루가 가면 갈수록 그는 더욱더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꼴딱꼴딱 정말 버티다가 끝까지 이르렀을 때 그 아들은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제야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그 종들도 풍족하게 지내고 있는데 아들인 자기는 자신은 이방의 나라에서 굶어 죽는 신세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둘째 아들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는 모습이 나옵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드디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멋진 옷을 입고 정말 재산을 가득 가지고 기세등등하게 집을 나갔던 그 아들이요 이제는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누추한 옷을 입고 너무나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너무나도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서 고개를 땅 가운데 이렇게 쳐박고 힘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터덜터덜 집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집이 한참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누군가가 전력질주를 향해서 자신을 향해 뛰어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아버지는 아직 멀리서, 저 멀리서 사람인가 아닌가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있는 힘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있는 힘껏 품에 안고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 가문의 수치를 주었던 그 아들을 조용히 집에 불러서 고생했다 안아준 것이 아니라 대로에서 큰 길에서 보는 눈이 많은 그곳에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아들을 공식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아들은 정말 그 쥐엄나무 열매를 겨우겨우 먹으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몇 번이나 연습했던 대로 아버지께 말합니다. 그러나 품꾼들 중 하나로 대해 주십시오라는 이 말을 마저 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그 종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더럽고 누추해진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도록 명령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존귀한 자리로 복귀시켰습니다. 스가랴서에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신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탕자가 그 누추한 옷을 입고 왔을 때 그것을 벗기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자녀의 신분으로서 회복시켜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두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의 때와 먼지들로 더럽혀지고 상처 입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나만 아는 그 연약함,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된 습관들, 누구에게도 말타지 못하는 상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더러운 옷입니다. 이것들로 인하여서 사탄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고발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소하고 고발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죄 속에 점점 더 빠져들게 합니다.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내 안에 죄책감과 정죄감에 쌓여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 여기시며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벗겨주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십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나아온 것처럼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갈아입히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의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기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라도 하나님 편에만 서게 해달라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여호수아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사람이고요. 또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3장 4절인데요. 네, 스가랴 3장 4절 하반절입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실패와 죄를 들추어 고발하지만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나아올 때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새 옷을 입히시며 자녀로 존귀하게 세우십니다. 결국 우리의 회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담대하게 이제는 종이 아닌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00장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내 근심에 눌릴 때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죠.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